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는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 신앙의 변화가 없으신 분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가 이렇게 흔히 바보가 뭘 깨닫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안 들리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죠?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아니, 그 말을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못 듣고 무시하고 넘어갔으니까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 시급 고생하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얘기를 깨닫고 나서는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네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가 안 들리면 진짜 못 들은 것이죠.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를 돌보고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못 들은 것뿐이고 못 깨닫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나중에 내가 철이 들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다가 보면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철이 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니까 그것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있는 나의 환경 가운데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또 큐티 가운데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말만 골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 여러분 뭐가 있으신가요? 레마가 신약에 나오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구약에는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비슷한 단어가 미드바르죠.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이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은 곧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들이 자기들이 얻을 수 없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전에 없던,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 삶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 우상 숭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셔서 가나안 족속 그들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남겨두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둡니다. 결국 가나안의 문화가 그 스멀스멀 들어와서는 그 가나안과 동화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식은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그 시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시대에도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배하는 제사의 종교의식은 남아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에 몰입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누가 하면 그 이야기 흘려 듣습니까? 아니요. 아주 깊이 듣습니다. 아, 어떻게 하니까 돈을 벌었다더라.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날 밤 누가 어떤 집에 이웃집 아저씨가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내가 그걸 그냥 마음이 영으로 듣고 와가지고는 남편의 가슴에 그냥 빗을 꽂습니다. 어느 집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소리를 들으면 그 말을 영으로 듣고는 그 소식을 막 온 동네방네 막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영으로 꽂혀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잘 됐다더라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영으로 들려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돈 버는 소리, 그 주식이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드라마, 스포츠,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소식,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귀가 열려있는 그 소리, 그 소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다 졸고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세상의 그 드라마나 세상의 소리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영으로 들려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을 쫓아가고 내 인생을 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귀가 지금 어디에 열려 있는가?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뭐 말씀 계속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그냥 듣고 다 떠내려가서 내 안에 담아놓지 않으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그 생명처럼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정말 그 생명을 얻고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더 이상 이제 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안다고 여기고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줬더니 사람들이 발로 밟고 오히려 말씀을 주는 사람을 찢고 상하게 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귀가 세상에 맞춰져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서 그냥 말씀은 아는 얘기로 어려서부터 다 듣고 아는 얘기, 뻔한 이야기 그냥 대충 흘려 듣고 세상에 온통 안테나를 세우고 세상의 소리에 온통 귀를 쫑긋 세우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는 너무 갈급하게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을 감히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그 집을 짓고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 과일을 먹고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삶, 더 안락한 삶,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의 문화, 가증이 여기는 거, 가난의 풍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백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밤중에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자기 위해서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또 성전 안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뜰에서 그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이 사무엘은 자기 집 안방에서 편안하게 부모에게 사랑받으면서 돌봄을 받고 어리광을 부리면서 부잣집 도련님처럼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지금 홀로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주 고요한 밤중에 성전 안에 그 처소에서 쓸쓸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아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평생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 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로 서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다른 그 부모들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저 자녀를 통해서 뭔가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품 안에 이 자녀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실인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의 이 원통함, 억울함 이걸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더라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제 아이를 잘 돌보다가 젖을 뗀 후에는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내어 맡겼습니다.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품 안에 두지 않고 이 아들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뭐 이 어린아이가 힘을 쓰는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하진 않고 그냥 허드는 일을 하지만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랐습니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면서 자랐겠습니까? 신문도 없고 뭐 잡지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옆에 사무엘을 돌봐주는 부모도 없고 가족, 친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놀러 다닐 그럴 여유도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최고의 환경이요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 마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란 것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이가 너무 들어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가 품 안에 두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에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나 또한 세례요한의 동일한 것은 이들이 바로 세상에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그 다르게 말하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바로 다바르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음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풍족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더 발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분주해지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릴수록 더 피곤하고 더 영적으로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더 공허하고 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세상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 얻고 채우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육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영적인 능력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세상의 것들이 끊어질 때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우리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풍족했을 그때에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았던 그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가난할 그때, 정말 광야와 같은 그때, 세상의 것에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는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더 풍족한 세상의 음성을 쫓아서 더 풍족한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십니다. 한 번 불렀는데 사무엘이 모르니까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사무엘을 갑자기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오늘 말씀에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마치 동굴에서 나는 웅장한 소리처럼 그런 걸 기대할 겁니다.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 라라라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특별한 소리로, 뭔가 그 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뭔가 그 환상적이고 아주 그 뭔가 그 특별한 음성으로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들리는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한밤중에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저 멀리 있는 엘리 제사장이 나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엄청 큰 소리였다면 그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아마 그렇게 크게 부를 기력도 없을 겁니다. 멀리서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 큰 소리로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뒤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 하나님이시군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서 자라. 아마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는데 왜 자꾸 나 안 불렀다 그러지?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어떡하지? 사무엘이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서라도 너무 답답하시니까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또 달려갔습니다. 참 사무엘이 얼마나 참 충성스럽고 겸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엘리 제사장이 장난을 치시나 보다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을 잘 수도 있고 못 드는 척 할 수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똑같이 말하기를 당신이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사무엘이 그냥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도 오래되었지만 과거에 뭔가 하나님의 그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그냥 사무엘에게 뭔가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 목적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좀 알아차리도록 사무엘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또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알려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사무엘이 들은 것 같은 꼭 어떤 그 음성으로 듣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맞춰져 있으면,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나의 그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한 중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뭔가 그 신비한 방법으로만, 뭔가 그 환상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그 육신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실제로 성경도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나에게 영의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좋은 예가 있다면 성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그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에 불러서 거기에서 능력 대결을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엘리야가 그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듣고 나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분명한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합니다.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올 그 뭐 징조가 보이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일곱 번이나 기도하면서 계속 그 종에게 저 바다 쪽에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는지를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가서 보고는 보고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그 손만한 저 멀리 아주 작은 저 구름이 보입니다. 올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종을 보냅니다. 아 왕에게 가서는 이제 비가 쏟아질 텐데 빨리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는 그 종이 말하기를 저 멀리 바다에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 조각구름이 보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표적 사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종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작은 그냥 구름일 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계속 민감하게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그 주시는 거기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과 사건과 주님의 그 표적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 금요예배처럼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순서대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담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에 어떤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한 개만 있으면 그냥 하나만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두 본문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하다가 보면 참 그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 주간에 꼭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떤 한 가지 말씀과 관계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책에서 그 구절에 관계된 말씀을 듣거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그때 딱 놓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인가 보다. 제 스스로 그걸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어떤 사인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듣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그 설교자,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또 누군가가 그냥 예배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네 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부르실 때에는 두 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나의 부모님이 말하거나 아니면 나의 가장 어떤 가까운 사람, 동역자나 뭐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미 여러 번 주변에서 아,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들어도 흘려버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권면해줘도 그 말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전부터 다 알고 있던 말씀, 뭐 다 아는 이야기지. 그 말씀이 내가 무시하고 알고 있다고 했던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무슨 미국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4절에 잠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잠언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명철한 자,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앞에 있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땅끝에 둔다고 말합니다. 멀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꼭 신비스러운 방법으로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리고 못 깨닫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물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고백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쉐마 듣는다는 단어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경청하다는 것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그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사람은 그냥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음정을 듣고 정확한 박자를 듣고 그 음정 리듬에 맞춰서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고 정확하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주 세심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때와 시간에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말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집에 무슨 애완견이나 또 요즘 고양이 이렇게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데 그 동물을 오래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을 오래 사랑을 주고 그 열심히 기르면 사랑을 주고받고 소통하면 차라리 가족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그 동물은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부르면 달려와서 반응하고 뭔가 그 소통이 됩니다. 위로를 얻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그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고골하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고골하지 않는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에 내 그 주파수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님께 귀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사무엘이 비록 부모의 품을 떠났지만 그 성전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나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무디고 둔한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소원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